네, 여러분 약속을 아십니까? 약속 많이 하고 또 이 약속을 많이 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은 여러분 신뢰의 문제고요. 이 신뢰의 반복, 그러니까 약속의 반복을 통해서 그 관계가 형성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툴이 있다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실망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장난감 사주기로 했는데, 이 밥만 다 먹으면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는데 엄마가 안 사준다는 거예요. 이것만 다 먹으면 엄마가 초콜릿 준다고 했는데 다 먹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이 썩으니까 내일 먹자고 해요. 그 내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방법으로 인해서 엄마와 아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가 형성되고 이 신뢰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깨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무너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바로 범죄한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범죄한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깨어버리는 안타까움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요, 본인들이 범죄했다는 이 사실을 인지조차 못합니다. 그렇게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현 주소는 죄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는커녕 죄의 결국이 멸망인 것도 애써 외면해버린 그들의 오늘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호세아 1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탐욕의 대상들을 올려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상 숭배로 전락하여서 그들의 죄가 되었는데 그것을 인지조차 못했고요. 그리고 인지하려고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너희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요구되어진 사명이 뭐냐? 11장 45절 하반절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 얘기하세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 거룩성을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왜 거룩성을 유지케 하셨고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느냐? 그 이유가 두 번째인데요. 자, 그래서 요구되어진 사명 두 번째는 뭐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 너희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의 실천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요,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도 사랑해라.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다져나갈 것을 요구하신 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행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들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행음인데요, 그 영적 음란을 과감히 거부하지 못해요. 탐욕의 결과물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자라 이세벨로 인한 그 이방우상 바알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키시게 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그들에게 이제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시는데 바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여러분 본문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맞이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녀는 어떤 여자였느냐? 2절이 호세아 1장 2절이 그 여자에 대해서 고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행음하여 어떤 여자라 비판을 받았습니까? 음란한 여자라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할 그녀였어요. 그런 그녀를 여러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드는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데려온다라는 것, 여러분 어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하기 싫었을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첫 발을 내딛어야 할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데려온다라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선지자로서의 이력, 그 생명은 시작하자마자 끝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것이라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것이고 그래서 그의 방법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거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요, 고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매를,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며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출생한 자식들, 그 자녀들, 그 음란한 자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 여정을 감내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첫째 아들 이스르엘입니다. 호세아 1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데요, 파종하다, 흩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공동체를 흩으시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들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으로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그들을 이제는 흩으시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삶이 무너지는 듯한 고난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망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난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는 기다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앞에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느냐? 그게 둘째 딸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둘째 딸의 이름은 본문 1장 6절에 나옵니다. 호세아 1장 6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로루아마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에서 로는요, 부정어를 말해요. 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루아마가 무슨 의미냐? 긍휼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그 은혜를 북이스라엘로부터 거두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그 현장,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여기면서 살았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거두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능히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가 자꾸만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요, 이리 다치고 저리 무너지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돌봄이 부재한 현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로루아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보심의 손길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재함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셋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의 막내 아들 로암입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가 원어로 부정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암미가 아니다라는 의미인데요, 암미는 무슨 의미냐? 내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결론은 뭔가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선택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신 이스라엘로 전락하여서 더 이상의 회복이 없는 상태, 바로 루아입니다라는 겁니다. 이방과 다르지 않게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루아입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커녕 유기된 백성으로의 전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까지 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처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30절에서 부니엘의 그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 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에 따른 죄된 모습이 더욱 드러나서 우리의 멸망을 앞당길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놓으시느냐? 아니요, 절대 놓으시질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뭘 잘해서 뭔가 업적이 뛰어나서 우리를 놓질 않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두고만 봐도 사랑스럽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심판 메시지도 결국은 그의 자녀된 백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참는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함인데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지 절대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복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복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반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러면서 그 평안을 위해서 뭘 하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면서 너의 내일을 위하여 내가 일한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복이자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회복의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있게 될 일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호세아 1장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까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게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회복을 넘어 번성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신랄하게 진행되었던 이 심판의 메시지, 2절부터 9절까지 진행되어 온 그 메시지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그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고, 하지만 그 고난에서 돌이키면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 그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지위 회복이 없으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없다면 번성은 시작조차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의 수고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친히 진행해 주시는데요, 10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여기에서 그 일을 진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고 낙망하여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곳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신다. 상처 입은 그 현장에서의 회복을 통해 더 이상은 잔재가 없게 하시려는 온전한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이 있게 되는데요. 자, 10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아들들이다. 여러분, 막내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로암미였어요. 암미, 내 백성이다 했는데 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들로 일어서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언에 아직은 여전히 포로된 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도 준비되지 않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회복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 11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포로된 그 땅에서부터 그들이 올라오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순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올라오게 한다, 포로된 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격이 급한지라 어떻습니까? 당장의 회복을 빨리 주시라고 하나님께 재촉합니다. 드라마틱한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드라마틱한 회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돌아가는 즉시 그 회복의 시작은 있게 되지만 우리의 피부에 체감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인데요. 호세아 6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돌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온전한 회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절 상반절을 보면요, 먼저는 그들 가운데 수적 번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죄된 북이스라엘의 주도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대신 남유다의 주도로 일어서게 됨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한 우두머리는 바로 수룹바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멸망하여서 포로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또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이 한 지도자 곧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준비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1장부터 3장을 보니까요, 귀환만이 아니라 여러분 국가의 재건까지 허락하십니다. 온전하고도 완전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전락한 그들, 흩으시는 성공이라고 여겼던 그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 안타까움을 겪었던 그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의 복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전락하였지만 다시금 그의 긍휼하심을 입을 것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에요. 포로된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게 적당히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로까지 일어설 수 있도록 온전한 재건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에서 저주받았던 이스라엘의 날이 1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날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클 것이다. 적당한 회복이 아니라 남들이 봐도 어떻게 저렇게 회복할 수 있는지 감탄하는 그 날이, 너희들의 회복의 날이 클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너졌지만 돌이킨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 아니겠습니까? 흠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전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흠집난 것에 대해서 과감히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력서에 내 안타까운 흑역사가 있으면 세상은 그것을 콕 집어서 너 이랬지? 그래서 너 안 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절대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한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흠집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일어나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크게 하시는데요, 회복해 하실 그 이스라엘이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요, 이 보증을, 이스라엘의 보증을 허락하시는데요.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질 못합니다. 마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좋지만도 않았고요. 그래서 실패의 연속을 당연하게 여기는 베드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 전에 경험케 하셨던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말하는 그 그물이 찢어지는 그 은혜와 다르지 않은 놀라운 수확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너 날 사랑해? 물으세요. 근데 몇 번 물으실까요?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세 번이나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는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모두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 사랑한다라는 대답이 나올 때마다 하셨던 대답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다시금 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상처를 자발적인 사랑의 고백으로 치유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명을 받아든 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 번 부인했지만 내가 다시금은 주님께 세 번 사랑한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세 번 그 사명을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흠집이 더 이상은 문제되지 않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보증이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포로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의 회복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까지 온전히 치유케 하시는 완전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중반절 내 백성이 아니라 하셨던 그곳 어딥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던 그곳, 거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루암미가 아니라 내 백성 곧 암미라 하시고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노루아마가 아니라 루아마라 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패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안미라 하시고 무함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로의 전락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의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고난에 절대로 주목하지 마세요. 어떠한 고난이든 고난 자체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은 여러분 묵상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난이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하나님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난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고난이 커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고난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난은 내 눈앞에 다가옵니다. 내 시야를 가려요. 그러면 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묵상은 오로지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아닙니까? 고난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착각 가운데 빠지는데요, 우리 하나님 내 문제를 내 고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착각하고 맙니다. 그런데 고난 뒤에 계신 그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셨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하나님으로 이겨낼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능히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냐?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은 고난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절대 우리를 망하라고 준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고난은 뭐냐? 하나님께로의 유턴을 위한 표지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유턴하면 그 고난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하나님께로 온전한 유턴이 있으면 그 고난은 끝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면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돌아서질 못하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진 우리는요, 지금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증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뭘 보여주십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요, 감당할 만한 문제만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 답을 말하는데 피할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피할 길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데 이사야 43장 19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잘 갈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그 길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보셨다면 우리를 절대로 유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유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어설픈 유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유턴하다가 어설프게 유턴하면 어떻습니까? 사고 납니다. 주저하기만 하면요 수고를 계속 반복만 하다가 고통할 뿐입니다. 유턴할 때 온전히 유턴하셔서 하나님께로의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안미로서 누아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